2024년, 사실 저희들이 뭐 아무것도 예측할 수는 없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또 새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한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주님을 또 믿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우리가 믿음만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올한 해에도 풍성하게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기대해 봅니다. 아, 꼭 주님께서 우리가 또 간구한 만큼 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때 꽃의 형태가 아닌 그 씨앗의 형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라는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땅에 많은 형태의 지하 자원을 묻어 두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땅에 얼마나 많은 서귀서부터 그 인도네시아는 어디 가보니까 그냥 그 아무 장비도 없이 그냥 그 퍼내는 그 자동차 엔진을 이렇게 좀 개조해가지고 땅속에서 그냥 석유를 막 그냥 끌어올리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래서 드럼통에 해가지고선 그걸 또 팔고 그러는데 참 그거 보면서 신기한 뭐 다이아몬드서부터 여러가지 많은 지하 자원을 묻어 두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바늘 하나, 못 하나, 망치 하나 만들어 주시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철광석을 다 땅에 이게 묻어 두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주문만 외운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 아니잖아요. 믿는다고 내가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되기만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이 미신입니다. 불로소득이죠. 그렇죠? 일확천금 공짜 심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라스베가스 가면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런 미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사회나 국가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미신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많은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믿음만큼 우리가 행해야 돼.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는 것이거든요. 사랑엔 수고가 따르는 것이고요. 그 믿음만큼 우리가 행해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잘 되고 큰 업적을 이룬 것 뒤에는 그것을 위해서 뒤에서 숨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서 희생한 손길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 미신이 믿습니다. 뭐 그것만 해가지고 되는 것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그냥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은 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대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오늘 현대를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비극은 불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옛날보다 훨씬 더잘 삽니다. 여러분, 옛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할 때 60년도, 또뭐 70년도 초반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참 가난했습니다. 한국 정말 가난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은 오늘날 얼마나 저희들이 잘 사는지 모릅니다. 교육열도 수준이 참 높아졌습니다. 소유에 있어서도 상당히 가진 바가 많아졌어요.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1년에 한 번씩 그 학교에서요, 그 가정 방문을 오기 전에 그뭐 이제 그 가정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무슨 쪽지 같은 걸 줬는데 거기 보면 가정 형편에 집에 뭐 자동차 있냐, 뭐 테레비 있냐, 뭐 전화기 있냐 그런 걸다 거기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그런 그 난이 있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이 학생의 가정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런 앙케이트 같은 거를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옛날보다는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했지만 여러분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불신이죠. 요즘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믿지 못하니까 이혼율이 또 높아지게 되고요. 친구가 친구를 믿지 못하는 불신 사조가 날마다, 날마다 팽배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나 외에도 자기 자신도 믿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뉴스를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북한에서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정일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쟁이라도 자기는 불사하겠다, 피하지 않겠다, 준비가 됐다라고 툭하면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러고 말이죠. 이런 그참그 엄포를 놓는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그 남북의 대립, 양대 진영을 놓고 예전에는 뭐 공산권, 동북권과 서구가 유럽에서는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세상이 전부 다 이렇게 믿지 못하고 불신사조가 팽배해져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성이 망가지고 파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지식도, 번영도 전부 다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데요. 첫째는 어떤 힘이냐면 돈의 힘이 있습니다. Money is power. 그렇잖아요. 특히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요, 돈이면 다 되잖아요. 그렇죠? 참그 돈의 위력이 얼마나 뭐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광에서 인심 난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 말이죠. 돈이 힘입니다. 돈.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이 힘입니다. 지식이 힘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펜은 칼보다 강하다. 뭐 예전에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게 지식이 힘입니다. 아, 지식이 힘입니다. 펜은 칼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정말 강한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바로 믿음의 힘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 힘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이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사후 세계까지 내다보게 된 영원한 사후 세계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힘, 믿음의 눈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무도 못 믿겠다. 아무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 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오늘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차피 믿고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자동차 타고 교회 오셨잖아요. 운전하고 오셨죠? 운전하고 오시면서도 보게 되면은 그 신호등을 우리가 지나갈 때 빨강, 파랑, 노랑 불이 있는데 그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기계를. 근데 우리는 부득불 그 신호등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는 길하고 저쪽에서 오는 그 신호등이 똑같이 파란불이 켜졌다. 기계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믿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뭐 충돌사고가, 그냥 파란불이면 그냥 우리는 성명내가지고 그냥 달려가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여러분 오늘 들어오셔서 의자에 이렇게 앉으셨는데요. 이 의자가 내가 앉으면 뭐 이렇게 부서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고 앉으신 분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냥 믿으시고 그냥 털썩 의자에 자기 몸을 맡기시고 앉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믿음이 없이는 불신하며 의심하며 살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의 말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면서 의심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거짓말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자신을 방어하게 되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이렇게 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할 때는요 이중 기억력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중 기억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사실도 추루도 이렇게 바른말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말할 때 거짓말했던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중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머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자기가 거짓말한 것을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거짓말한 것을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이렇게 누적이 되게 되면은 그 이상 심리 현상을 겪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눈동자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 지나면 어떤 거짓말을 했더라? 그거 다 또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좀 자기가 했던 그런 모든 거짓말을 기억해내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참,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실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너 했냐 하면 그냥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먹었냐 먹었다. 안 먹어서 얼마나 그냥 마음이 든든하고 말이죠. 자신감이 있습니까? 진실만 얘기하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특별히 믿음 있는 자를 쓰시고 믿음 있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오늘 이제 모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모세의 믿음처럼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구약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 주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주제를, 이 제목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 66권은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제로 전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참 불행한 삶을 살게 될 때 그냥 그 사람들을 아담과 이브를 그 죄 지은 채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무관심하게 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짓자마자 즉시 바로 구속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원점으로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는 것,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승리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구속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속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이다.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한 창조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세 가지 구성요소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땅과 백성과 주권이 필요한 거예요. 왕, 땅,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정치학으로 세계 구성 요소가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 적극에 50장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관점을 보고 보면은 창세기가 다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애굽에다 보내가지고 초청 이민을 하게 되죠. 70명의 자기 아버지 야곱과 모든 형제들을 애굽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70명이 몇 명으로 불어났어요? 250만이 불어난 거예요. 250만이 불어나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출해내서, 백성은 있는데 나라가 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을 향해서 가는 성경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보면은 이 성경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250만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출해내게 되는 거죠. Let my people go.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제 내놓아라.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느냐 하면요, 학력이 좋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뭐 얼굴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준비돼서 쓰시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준비해서 또 부르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요. 한 살부터 40살까지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바로 왕의 왕자로, 궁중에서. 애굽에서 그 당대의 이집션 엠파이어,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그 애굽의 황실에서 그 아주 그냥 궁중의 교육을 받으면서 왕자로 이렇게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40살부터 80살까지는 이제 어디서 삽니까? 목동으로,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가장 사회에서 천한 목동으로서의 삶을 40년 동안 살게 되고,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120살까지는 하나님의 종으로, 지도자로, 영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20살까지 모세의 삶은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세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모세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중에서 왕자로서의 40년의 그 생활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처음에 이 모세는 정말 좌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죠. 좌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면은, 2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요, 그 궁중에서 왕자로 자랐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자기 친어머니의 그 젖을 먹으면서, 요괴에서 그 젖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유모로 참 이렇게. 그래서 그 유모, 모세의 친어머니 그 요괴에서로부터 우유를 먹고 자라면서, 우유만 먹고 자란 것이 아니라 뭘 가리켰을까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야. 히브리의 신앙 교육을 어릴 때부터 가리키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아들을 가르치면서 나라로부터, 정부로부터 받을 것 다 받고 말이죠. 베네핏을 받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임도 보고 뭐 뽕도 따고,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배우고 자랐어요. 그랬던 모세가 이제 나이가 40살이 되니까요, 하루는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그 애굽 사람이 말이죠,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고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뭐가 이런 의협심이 일어나가지고 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에 파묻어 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할때 모세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때려 죽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우리가 십계명 육계명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절대. 근데 여기서 보면 모세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좌우를 봤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냥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가지고 살인해서 땅속에 묻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살부터 40살까지는 모세의 믿음은 좌우의 믿음이라는, 좌우의 믿음.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하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지나친 왕자로서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나 말고 내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할 사람이 과연 누구겠느냐? 이 민족을 구원할 사람은 바로 나다. 나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아무도 내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가 없다. 이런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근데 그때의 믿음은요, 이 뭐예요? 왕자는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남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지도자로서 이런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왕자로서 이런 자신감이 충만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좌우만 보고.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셉 잘 알잖아요. 자기 형제들의 모함으로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됩니다. 종이 돼가지고선 보디발 장군 집에 모든 일을 도맡아 사는 집사가 되는데, 미세스 보디발이 말이죠. 이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요셉이 잘생기고 청년이고, 또 미세스 보디발은 친위대. 요즘 말하면 뭐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부인은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인이 요셉을 날마다 동침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한날은 보니까 아주 작정하고 이 미세스 보디발이 그 집에 있는 사람을 다 내보, 종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 둘밖에 없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요셉의 겉옷을 붙잡고 동침하자라고 이렇게 유혹할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참이 집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큰 악을 행하여 득지하리까 하면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미세스 보디발은 좌우의 신앙만 가졌지만은 요셉은 어떤 신앙을 가졌어요? 상하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행하여 득죄하겠습니까? 사람도 보았지만 요셉은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그래서, 이 상하 좌우의 믿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이다. 이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우리 성도는 누구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양심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고 자기 자신도 어떨 땐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 근데 오늘 모세를 보게 되면 좌우의 신앙만 가졌습니다. 좌우의 신앙.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를 나올 때, 초신자들은 좌우의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인간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임도함을 받아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면 좌우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뭘 보죠? 사람을 봐요. 사람을 보고 실망해. 좌우를 보니까. 보면은 뭐 장로교에서 오신 분도 있고 감리교에서 오신 분도 있고 순부흥교에서도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교파를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고 자꾸 이런 것을 보고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아유 교회 와서 아유 목사가 왜 저래? 왜 저 모양이야? 전도사가 왜 저래? 장로 구역장이 왜 저래? 교인이 왜 저래? 비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신자들이 그래요. 대부분 보면 좌우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장로도 실수할 때 있습니다. 교인도 전도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초신자들을 보내줄 때에 우리가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왜 세운가대가 저렇게밖에 찬양을 못해?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 죽었다. 별의별 얘기 다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란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예,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완전한 거, 완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죠. 그 구원받은 건 본 어게인 됐대, 본 어게인. 태어난 거예요. 갓난아이로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이제 뭐가 필요해? 양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10달은 엄마가 배 아파서 아기를 낳지만 그 낳은 아기가 이제 자라서 사회인이 되고 기술 이게 되려면 양육 기간이 얼마나 많이? 그래서 구원 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양육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본 어게인 해가지고 스타트가 된 거예요. 스타트 출발했다라는 뜻. 출발 이제 출발한 거예요. 완전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이제 출발점에 선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완전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회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히틀러 나치 시대 때 살았던 그런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being이 아니라 becoming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성도는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되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되어져 가는, 완전을 향해서 가는 중에 있어요.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공사 중. 여러분, LA 이런 데 가다 보면 공사 중 건물이 있잖아요. 공사 중 보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 간판 읽으시잖아요. 공사 중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사람을 보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인간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믿음은 왜 그렇습니까? 좌우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차원에 머물러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도 처음에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초신자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좌우의 믿음 처음에는 이렇게 갖게 되고 모세도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설한 분이 요한 웨슬레죠. 요한 웨슬레 유명한 분이죠.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메소드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감리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제 그 입신을 해가지고 하늘나라를 갔대요.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하늘나라 와가지고 거기 이제 있으니까 은근히 이제 궁금증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임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감리교인이 몇 명이나 될까? 자기 감리교를 창설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면 좀 신뢰가 되니까 은근슬쩍 이제 질문을 돌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여기 이렇게 천국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이 중에서 장로교인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장로교인들은 없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 이 장로 여러분 장로교 믿어가지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교이지만 장로교 믿어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럼 침례교인은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 미국에는 서든 바티스가 굉장히 크죠. 한국엔 별로지만 침례교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침례교인도 하나도 없더래요. 또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아, 요한 웨슬레가 기분. 야, 침례 교회도 구원이 없구나. 그럼 여러분, 순복음 교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순복음 교인도 없다. 그럼 나사렛 성결 교인은 몇 명? 아, 성결 교인도 없다. 이건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기분이 이제 막 이제 업된 거죠. 이제 웨슬레가 아, 그렇다면 이제 감리 교인이겠구나, 전부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아, 그러면은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감리 교인이겠군요. 그랬더니 감리교인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 저들은 다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교는 침침해서 안 되고요. 감리교는 깜깜해서 안 되고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여러분 그래서 예, 우리 교파가 구원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예, 예수님. 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분이엘 교회는 새로 오는 이런 초신자들을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인자히 여기고 감싸고 포용해서 어떤 교단, 어떤 형태로 오는 분이들이든지 우리가 품고 참 일하는 그런 교회가 대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좌우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된 모세가 40살이 됐어요. 40살이 됐는데 이 좌우의 신앙을 가지고 왕자의 신드롬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습니까? 결과가 뭐예요?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자라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생활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의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뭐예요? 혈기 부리고 이 인간적인 믿음은 혈기 예, 나약하고 겁이 많아요. 강한 것 같지만 예, 결국 이렇게 되니까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고 예, 어떻게 됩니까? 그 현상 걸린 수배자가 되죠. 바로 왕이 찾잖아요. 모세를 죽이려고 수배자가 예, 현상 걸린 수배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가지고선 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예,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인간적인 믿음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인간 좌우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이 결국은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는데 모세가 살았던 곳이 그 당시 고센 땅이었거든요. 거기서 미디안 광야까지는 지금도 제가 가봤는데 성지순례 가봤는데 10시간 차 타고 와야 10시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80살이 될 때까지 모세는 이제 뭐로 삽니까? 목동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사회에서 목동은 가장 천한 직업에 속합니다. 하루아침에 왕좌에서 목동으로 떨어지는 거죠. 목동의 신드롬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서 이제 결혼하죠. 데보라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기의 장인 호박 이제 그 양을 이드로의 양을 이렇게 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몇 주일씩 때로는 뭐 한 달 이상씩 그 양 떼를 데리고 그 풀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40년 동안 모세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질 못합니다. 양떼하고만 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좌우의 신앙은 없어지고 뭐만 생기는 거예요? 상하의 신앙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상하만 생기게 이 믿음이 바로 40년 목동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상하의 믿음은 좋은 믿음일까요? 나쁜 믿음일까요? 상하의 믿음. 좌우의 믿음은 없고 상하의 믿음만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양떼들만 있으니까 그 들판에서 말이죠. 이것도 아주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하나도 없이 상하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 바로 그 신약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을 뜻하게 됩니다. 인간 관계는 없어요. 좌우의 신앙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라보는.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생활이 엉망이야. 신앙이 뭐 돼야 돼요? 신앙이 생활화 돼야 되죠. 그래서 신앙은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 생활, 신앙은 좋은데 생활이 엉망이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가 영 엉망이에요. 신앙은 무지무지 좋아요. 보수적이고 아주 그냥, 그러나 그 옆에 가기 싫은 사람들 있죠. 이렇게 보게 되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보게 되면 뭐 보수, 정통, 뭐 이런, 자기의 선입견과 고정관념, 이것을 이제 계속 고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개선하고 옛날 보면 이제 수도사들이나 저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 인간 생활이 없어 생활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세요? 우리 기독교는 인연을 맺는 종교입니다. 그 너희는 가서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으로 인연을 맺어가지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불교하고는 달라요. 불교는 어떻게 해요? 출가의 교리가 있잖아요. 불가는. 중이 되고 스님이 되면은 머리 삭발하고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인연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이 없어요. 예. 그렇죠. 그게 불교예요. 근데 요즘 불교도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 가보니까 불교도 이제 산속에서 나오더라고. 나와가지고 절들이 다 시내에 있어. 예. 그리고 참불가도 기독교를 따라가지고 참불가를 만들어가, 찬송가, 참불가도 설법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예, 예, 어쨌든 이게 기독교는 뭐예요? 갈 수만 있으면 가가지고 전도하고 말이죠. 인연을 맺는 종교거든요. 예, 이 신앙이 생활화돼야 돼요. 예, 예, 하나님을 내 몸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이 상하의 믿음을 목동생활 40년 하면서 이제 모세가 갖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조금 은혜만 받으면 다른 사람이 안 보여. 주위 사람이 안 보여. 예? 자기가 최고야. 상하의 믿음만 있어.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신대. 이런 분들 교회 보면 독선적인 분들이 좀 있잖아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시고 뭐 장로님들 되시고 뭐 이렇게 사역자가 되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 인격이 성숙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로 나타나야 돼요? 은혜 받으면은 이게 이웃 사람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 말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그 외동아들이나 외딸로 태어나신 분들이 사회생활이 좀 늦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 그 5남매이고 옛날에는 이제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가정에서부터요. 그 사회생활을 배워요. 형제들 속에서. 에? 내가 어느 정도 가서 가면 되고 어느 정도 하면 안 된다. 이게 서로 이렇게 가정에서 그 줄다리기식으로 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제일 큰 형, 제일 큰 누나가 반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런 게 그렇게 형제들이 많은 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심성이 굉장히 이렇게 좀 원만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생활화되어야 된다.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제 그 모이는 것, 만나는 것 전부 다 금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집에서 SNS로 전부 다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얼마나 편합니까? 무교회주의적 의식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SNS로 다 듣고, 그 이제 헌금은 온라인 구좌로 보내게 되고, 그 너무 편한 거예요. 그 요즘에 많은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는 있는데 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이제 비디오 처치서부터 요즘에 팬데믹으로 인하여 나타나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이 이렇게 많대요. 안 나가 교인, 가난한 교인, 안 나가 교인.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좋은 또 신앙이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 출석은 하고 있지만 그 어떤 일에 임발부를 하질 않아요. 교회 생활에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픈 일, 또 싸우는 일, 뭐 부담해야 될, 봉사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일들은 깊이 임발부 안 하고 교회 따와가지고 이 대배 주일날 딱 보고 축도 딱 끝나면 바로 그냥 교회 가 떠나시는 분들, 이런 분, 이건 뭐야? 상하의 믿음이, 이게 상하의 믿음이죠. 상하의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인격, 우리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서부터 이루어집니까? 바로 성도들과 깊이 관련해서 서로 생활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 모세는 상하의 믿음만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8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모세가 상하 좌우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양을 치러 갔는데 갑자기 가시떨기에서 불이 붙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계속 붙는 거죠. 참 신기해서 내가 이 광경을 보리라. 그래가지고 불붙는 떨기나무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거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거기서 이제 만나서 상하 좌우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하 좌우의 믿음. 상하 좌우의 이 십자가의 믿음을 거기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80살이 되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180도로 드라마틱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250만이나 되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 그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을 영도자로서 하게 되고요. 40일 금식기도를 3번이나 하는데 금식기도를 전부 다 80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40일 금식기도를 3번이나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신구약 전체에서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모세라는 모세. 기적을 아주 전무후무한 기적을 다 일으키는데 그게 80살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세가 이런 기적을 일으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궁중에서 애굽 궁중에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바로의 왕자로서 얼마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 교육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합니다. 모세오경이 뭐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는 게 모세가. 야, 이 얼마나 바쁜 분인데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을 하게 되는 뭐 하나둘이 아니죠. 이 엄청난 모세의 많은 그 업적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80살이 되어서 상하좌우의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하좌우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하좌우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영으로 역사.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옛날에는 돌판에 새긴 그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이젠 그 말씀을 성령으로 내 안에, 마음판에 아주 새겨주셨어. 성령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은 교회, 상하좌우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발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발에서, 신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들고 서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신발 벗으라니까 신발을 들고 서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신을 신고 왜 어느 때 우리가 신발을 또 벗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갈 때 의지가, 어디를 가야 한다라고 하는 방향과 목적과 의지가 생길 때 우리가 신발을 신지 않습니까? 뭐 쇼핑하러 간다든지 뭐 어디 누굴 만나러 간다든지 이게 목적과 방향이 생길 때, 의지가 생길 때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고 나가죠. 어떤 사람이 생각 없이 신발 신고 어디 가지?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방향과 목적과 의지가 생길 때 신발을 이제 신게 되는데요.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 포기해. 내 의지 포기해.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붙잡아줄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을 내가 인도해 줄게, 책임져 줄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 모든 의지와 내 뜻을,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아, 비워야 채워주시죠. 있으면 이것까지 써 그러잖아. 하나님, 니거 너 있으니까 니거까지 써. 비워야 채워주죠. 지난번에도 마시면 여기 오렌지 주스를 내가 마시려면 여기 있는 물을 마셔야 오렌지 주스를 넣고 마실 수 있잖아요. 물에다가 오렌지 주스를 타서 마시면 이게 뭐 오렌지 주스인지 물인지 분간이 안 가듯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신발 벗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될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받아 좌우 에그어 상하 좌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성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 모세의 아버지 믿음처럼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상하 좌우의 믿음을 주셔서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 창대해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이 엄청난 전무한, 아버지 전무후무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새해를 시작하신 것처럼 2024년 한 해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분위기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두손 가득 들고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